이사야서 말씀은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그저 옛 것이라고 낡은 것이라고 구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을 반복하여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서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구약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에 의하여 그들이 복과 화를 규정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 백성이 어떤 이 율법에 의거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온전해질 수가 없고 아무도 율법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하나를 어기고 다른 것을 지키려 해도 당신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하던 시대는 모세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러한 모든 말씀은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디모데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쓰여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신약 부분이 아닌 모든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저 이 얇은 신약 부분만 우리에게 속한다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주님이 또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점과 모든 그 한 흑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러기 때문에 구약 선지서에 있는 모든 예언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에게만 속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훌륭한 온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한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훌륭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심장 전문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스며들고 꿰뚫어 고치십니다. 우리 마음에, 사람 마음에 숨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이 개어내고 비춰내서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그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것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있는 주님의 말씀이 마치 확성기가 크게 말하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채워진 우리 마음에 채워진 이 말씀이 이것을 그에 가득 차면 우리가 참을 수 없어요. 이것이 마치 나팔을 불듯이 우리 입으로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또 잘못된 말, 잘못되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이 너희 거짓된 말이 너희 입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게 하라고 우리를 격려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참 치유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외관상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질병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많은 죄의 병들을 질병들을 그 뿌리까지 왜냐하면 이 죄의 속성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질병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곤고한 사람이야. 마치 난 얼마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참 이 죄의 질병으로 인하여 곤고한 자들입니다.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질병은 보이고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이 감추어져 있고 뿌리 박힌 이 질병은 참으로 드러나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이 우리의 속에 숨어 있는 이 독성을 제거하고 근본적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건고한 자로다 하고 그 우리 속에 있는 죄 속에 깨닫고 뱉은 한탄인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없고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 감춰져 있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향력이 있고 또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가신 후 2000년을 지난 오늘의 삶에서 많은 역사가 이것들을 말해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거듭남 하나로 그들의 상태가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많은 경우를 우리는 체험하고 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 가운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오직 한 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에 우리의 그 숨겨진 죄성을 보고 깨달은 것은 유익합니다. 이사야는 많은 구절들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상태를 폭로했습니다. 우리의 은혜에는 찢어진 필요 없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잘못된 생각을 당신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뒤늦게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예 참으로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그름으로 남에게 미치는 이 손상은 심각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유감스럽게도 우리 성도는 성도끼리의 이러한 그 나의 의로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사실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 인도자들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면에서 많은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인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그 잘못된 상태를 머리부터 상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예. 이사야 또 그 찬송을 즐겨하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까? 여기에 이사야서 5장은 그 하나님의 포도원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기꺼이 듣지를 원치 않으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에게 한 찬송을 불러주는 것이 어떠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 오직 백성에게만 이런 모든 상황이 힘들었다기보다 그 예언자 이사야도 많이 고통을 받았다고 봅니다. 우리 같이 그 이사야서 5장을 그 찬양을 우리 중에 이 5장을 찬송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가시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 치지도 못하게 하고 북 죽이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였습니다. 네, 주님. 이 찬송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기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것을 한번 판단하여 보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물론 주님이 옳으시죠.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이사야는 주님과의 그 훌륭한 주님과의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당신의 사이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물론 사랑을 언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빚없는 사랑은 온전치 못합니다. 너희들이 생명에 거한다 하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생명의 두 요소인 것입니다. 이 둘은 빛과 사랑은 함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빚없는 사랑은 안 좋고 빚없는 사랑도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저 사랑 사랑만 언급한다면 거기에는 뭔가 벌레가 먹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그저 빚만 주장한다면 한 면만 주장한다면 언젠가는 그 손에는 망치가 들려서 머리를 부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면만 가지고는 생명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사랑뿐 아니라 그분의 빛과 함께 섞은 것입니다.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합하듯이 진리 없는 은혜가 있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은혜만 하고 진리를 빼놓는다면 우리가 은혜만 주장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느 곳에 도착지는 참 위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의 충만이실 뿐더러 진리의 충만이셨습니다. 이렇게 평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평정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한 면으로 극적인 면으로 나가며 결국은 어쩌면 그 혼자 어떤 섬 같은데 그 아프리카 어떤 섬에 도착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 이 요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빈 다른 것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것을 취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의와 평강 이것은 또한 다른 쌍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 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또한 여기 그 5장에서 보는 것은 이사야가 많은 그 의의를 말하고 이제 여기 그 이 훌륭한 찬송 속에서 이 찬송에서는 어떤 그 감정의 감정,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이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저 입술로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지식국인 머리로만 할 수도 없고 이 사랑의 노래는 마음으로부터 스며나오는 찬송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 참 사랑의 관계,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이 참 사랑의 관계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으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 인물을 보며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또한 옳은 의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하며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저 사랑의 고백만 가지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참 훌륭합니다. 주님을 그저 주님으로 부르기 그 이상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로 부르는 것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배우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신랑,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참으로 아가서는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의 이 사랑의 관계, 이 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에게 우선의 위치를 드리지 않고는 주님이 사랑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범가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고범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며 그분의 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당신이 사랑하는 그분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님과 당신과 되기 원한다. 우리가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되길 원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외관상으로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의 좋은 그 인성의 모든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찬송의 이 몇 구절은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의 어떤 일부 옆에 일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참 가나안 땅, 그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으로 인도받은 그들은 우상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배반하고 저항하고 하나님께 주의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혀가게 했으며 그 땅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그러한 황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또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포도지기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마커스 형제님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네가 그 농사 짓는 그 일을 해서 그 많은 그 농사일에 수고를 한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땅을 가꾸려면 많은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 많은 곳이죠. 이렇게 아버지가 농부로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농부가 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합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가지를 칩니다. 이 가지를 치지 않으면 서로 이 가지들이 다투어 가지를 치려고 합니다. 마코스 형제님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 모두는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들이죠. 농부이신 주인이 여러분을 가지를 많이 치십니까? 가지는 다리가 없는데 당신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제 가지 가위를 가지고 내 가지 당신의 가지를 치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발이 있으니까 도망가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아버지의 그러한 다룸에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우리라면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제발 참아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 거부하고 잘라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으로서 보든의 주님의 가지로서 주님을 위하여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또한 당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일을 열매를 맺기 위해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도록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잘리움을 받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르치는 것은 불명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체험해 보면 많은 이러한 아버지가 하시려고 하는 그 다룸에 우리는 도망가길 원하고 이유를 대고 아 난 아직 휴가를 가야 돼요. 제가 휴가 갔다 오면 허락할게요. 우리는 많은 이유를 대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다루시려는 것에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아픈 잘리움이 싫으니까 아픔이 싫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든 그 고통에서 피하려 합니다. 이것이 1절이라고 말한다면 이사야께서 이러한 나의 사랑하는께서 그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땅에 당신의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 영에 주신 그 생명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필요성은 느끼지 않지만 한번 다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망대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이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는 누림, 기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릴 수, 누가, 먼저 이것을 맛보고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첫 열매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면에 불명하죠? 이것을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열매 중에 첫 열매는 아버지께서 먼저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버지께 드려 아버지의 누림을 드리려고 이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아버지를 사랑할 때야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첫 열매의 실과를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것이 필요 없다고 첫 열매를 이렇게 그 제물로 아버지께 드릴 필요가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주인께서는 이 좋은 포도나무를 내기를 제인이라는 그 단어는 그 간절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농부들이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들포도 뿐이었습니다. 이게 기쁜 찬송이 될까요? 슬픈 찬송일까요? 처음 1절은 참 좋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2절의 마지막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뿐이다. 이건 슬픈 상황. 이것은 그저 나쁘다는 의미 이상의 실뿐 아니라 이 그 들포도의 그 이렇게 그 원본의 의미에는 그 독이 섞인 나쁜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 아랍 사람들은 그 늑대 포도라고 늑대들의 포도 그 의미는 먹을 수 없는 그 독성을 가진 포도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당신이 병들게 되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기름지 땅에 좋은 나무를 심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올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그것을 살피는 자도 망대를 세웠으니 살피는 자를 두었지 않겠습니까? 이 살피는 자가 그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못했으면 좋지. 지켜야 하는 망대에서 지키지를 못하고 그저 거기서 잠을 잔다면 늑대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님. 그래서 주 예수님 결과적으로 큰 실망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분노할 수밖에, 실망해서 이러한 2000여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그 어떤 모임이었든 이러한 일들이 반복하여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째서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였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어서 있겠을까요? 아니, 이러한 그 결과가 주님의 실수로, 주인의 실수로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실수로, 사탄의 역사로? 여기에 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인, 사두관, 장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는 그 꾸짖음이 과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독이 우리 빗속에 들어왔습니다. 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잘라내고 치유하시도록 허용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이렇게 그 잘라야 됨이 있습니다. 우리 육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우리 주님의 죽음을 매일 체험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단 한 번에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체험 속에서는 이것이 매일 체험되어야 하는 실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체험이 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들포도만을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 당신은 이제 살아있지 않고 한 스위스 형제 이름이 엘리야이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 너는 좋은 이름도 갖고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는 아주 온전한 젊은 형제야. 왜냐하면 너는 누구하고 같이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이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은 포도를 맞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룬 이 사역이 실제 우리에게서 드러날 보이질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것이 교리입니까? 그저 가르침에 지나는 지식에 불과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분을 체험한 실제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다. 다 얻었다고 여기지 않고 항상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놓인 목적을 하여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로 우리에게 많이 모든 것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려 하는데 당신이 그 뜻에 거부하며 당신 뜻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포도를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속했다고 우리는 이제 좋은 포도원이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하고 그것을 미리 자랑 한다고 결과가 우리가 육으로 산다면 그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참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람을 우리는 매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 통찰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찰의 힘이 없을 뿐더러 아무런 그 분별하는 힘이 없어서 그가 그들은 어떤 그 사건 앞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또한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주님이 매주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까? 그분이 단번에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주님은 단번에 이런 것을 하셨지만 우리의 체험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매일 유효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보십시오. 주님이 더 이상 하실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 구절을 즐겨 인용하기를 좋아하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그분은 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포도원에 그분은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동력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부하면, 당신이 동력하기를 원치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 우리가 그저 로봇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그저 그 보좌에서 어떤 보닥만 딱딱 누르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게 그러면은 얼마나 단순하게 거기에 들포도가 맺히겠습니까? 여러분은 로봇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로봇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고 분별의 이성을 주셨습니다. 또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유니폼을 착용하듯이 어떤 그의 뜻에 따라 다 그가 명한 것이 이게 적용되는 사람을만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좁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하지만 주님이 참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저 그 장로에게 반항하고 장로가 하는 말에 아니요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장로는 당신을 내쫓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실 거야? 뭐 번개를 보내겠어? 천둥을 보내겠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원 지기가 원하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그저 네. 늑대나 원하는 그런 포도를 이제 여기 말하는 게 내가 하지 않은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그저 뭐 들포도가 썩힌 것이 아니라 그저 들포도만 이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울타리를 걷어치우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입니까?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요. 라고 하나 형제님이 이런 진노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그 어떤 형제에게 물어보니까 아,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천천히 믿어진대요. 이사야가 아마 그 형제에게 어떤 이런 확신을 주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15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불에 태워버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도 이사야에서 언급하신 예언에 확신하셨습니다. 울타리를 허물러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미주도로 만들겠다. 가지치지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내가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자라나게 하겠다. 이 찔레나무와 가시라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찔레와 가시나무가 이것은 저주를 말합니다. 아담의 그 타락 후 축복이 아닌 이 진노가 그분의 포도원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지 않으십니까?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포도원에 모든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그러나 그 포도원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못 맺다고 들포도가 열렸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은 모든 것을 없이 하려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두는 절대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독일 그 예안에 하려면은 올바르게 뭐 이런 의미의 그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그들이 의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 의를 꺾었다는 그 식으로 독일 우리가 그 옳은 일을 이루기보다는 그것을 꺾는 그런 그런 일을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 뿐이다. 이러한 찬송을 이것을 이론적으로가 아닌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가지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훌륭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